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그럽게 사는 것이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그런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명하시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런 이유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은 이제 구체적으로 예배와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레위기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통제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예배와는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통제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는 이 레위기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레위기 1장 17장 1절과 2절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어떤 서론 과도 같은 부분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 1절과 2절이 앞선 본문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앞선 본문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뭐 아론에게 일러라 뭐 이런 어떤 형태의 명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제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잘 보시면 이제 2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명하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이제 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일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사실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도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 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축을 할 때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도축하고 그것을 예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레위기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레위기 앞부분에서 다섯 가지 제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순염소와 제사하는 것, 그러니까 순염소로 제사하는 것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순염소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힘의 상징으로 이렇게 신으로 숭배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판이라는 이제 염소 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염소가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제 역대하 11장 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이제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도 이 순염소 우상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를 가지고 이제 음란하게 섬기면서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장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 들에서 잡았다라는 이 표현도 이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이제 들에서 재물을 잡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드려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들에서 숫염소를 숭배합니까? 힘을 얻고 싶은 것이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은 겁니다.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숫염소 같은 것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힘세고 더 강하고 더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다른 왕을 찾고 그 앞에 굽신거리면 안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피를 먹는 행위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리고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피는 동물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염소의 피는 염소를 상징하고 사자의 피는 사자 그 자체를 상징해요. 그런데 피를 먹는다는 것은 염소의 피나 또 염소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이런 어떤 염소의 힘을 나도 얻기를 원한다. 뭐 사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사자같이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가 어떤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는 속죄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동물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피를 흘리잖아요. 속죄하게 만드는 도구가 피잖아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드림으로써 속죄가 되는 것인데 되려 더 큰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동물이 하찮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인데 되려 그 피를 마셔서 내가 그 동물같이 된다? 그 힘을 가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이 힘을 얻고 더 큰 능력을 얻고 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는 현장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살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더 하나님 섬기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힘을 가지고 만약에 힘이 있으면 사람과 세상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 힘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회막문 앞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회막문 앞에서 재물을 잡는 것은 수렴소를 음란하게 섬기던 그런 예배와 대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요 헌신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하는가 하면 화목제로 드릴 때이지요. 들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염소를 잡고 자기를 위해서 피를 마시고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화목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더욱이 화목제로 드려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왜 배려입니까? 이제 이 화목제는 대부분의 고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당일에 혹은 이튿날까지 이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화목제이지요. 나만 중요하고 나만 귀하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더욱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가진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부자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도 혼자 몰래 먹지 말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화목제로 드려서 같이 나누어 먹으라는 겁니다.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혼자 누리고 혼자 즐기지 말고 남을 잘 대접해서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라는 것이죠. 배려입니다. 너그러움이에요. 우상 숭배와는 철저하게 구분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복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막문 앞에서 고기 잡고 화목제로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사실 그 당시에 고기 잘 못 먹었을 텐데 같이 고기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 같이 배려하라라는 것이죠. 피를 먹는 문제에서도 오늘 본문에 그런 배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이제 새를 사냥했을 때는 피를 이제 흘리고 흙으로 이제 덮으면 됐어요. 그런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이제 본문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먹은 모든 자는이라고 말씀하죠. 일종의 예외 규정이에요. 내가 직접 사냥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피를 이제 흘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사 했을 경우나 이제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짐승일 경우에는 사실 먹으면 안 되는데 먹는 경우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서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칙은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일종의 예외 규정을 뒀던 것이죠. 이제 고기 먹는 것이 지금이야 사실 흔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배려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는 겁니다. 원칙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에서도 그리고 피에 대한 규정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너그러움 그리고 배려를 배울 수가 있어요. 결국 일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힘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우리 평생의 삶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일상에서 힘을 얻기 위한 삶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살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잘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